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던 기억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친하지 않던 반 친구와도 같이 팀을 꾸려 달리기를 하고 박을 터뜨리고 응원을 함께하고 나면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돼 있곤 했죠. 그만큼 함께하는 스포츠는 서로를 누구보다 빠르고 가깝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최근 고국과 호주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함께 모여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유소년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 양국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후에 이어지는 현장 취재 소식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데일리 오버뷰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에선 호주 법률 인사이트를 통해 호주에서 일을 할 때 무급 인턴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방법 들어봅니다. 마지막 순서 오디오 책갈피에선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작가 이수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본다이 총격 참사 이후 호주 연방과 주 테리토리 정부가 총기 규제법을 시급히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호주 이스라엘 대사가 본다이 테러를 계기로 호주 내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할리우드 명감독 롭 라이너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닉 라이너가 체포됐습니다. 고국에서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본다이 총격 테러 사건 이후 호주의 총기 규제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과 주미 테러토리 지도자들은 30여 년 만에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인 본다이 해변 참사 이후 총기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중 한 명이 비자 소지자이면서 총기 소지 허가증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 방안 중에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현행 총기 관련 법률이 반유대주의와 극우 극단주의로 인한 안보 위협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당국은 본다이 테러 공격으로 부상당한 42명 중 25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6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4명은 위중하지만 안전적인 상태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총격범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잔리 연방 야당 대표는 연방 정부가 호주의 유대인들을 실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본다이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리 야당 대표는 정부가 반유대주의 척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 대표는 세븐 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널리 퍼져 있는 내용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fail Jewish Australians. And I hear that from Jewish Australians. I hear that.
리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호주 유대인들을 실망시켰고 호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라면서 시드니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대표는 정부가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특사의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주미 테리토리 정부를 참여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전국 내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르 마이몬 주 호주 이스라엘 대사가 본다이 테러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호주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몬 이스라엘 대사는 시드니 동부 교회에 위치한 테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마이몬 대사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호주에서 반유대주의적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one can expect when graffitis are painted all over?
마이몬 대사는 호주 전역의 회당과 공공 건물에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의 방위군의 죽음이라는 낙서가 그려지고 차량에 불을 붙이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면서 공격받은 모든 회당을 직접 방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이 어젯밤 테러 현장에 헌화하려 할 때 시위대에게 야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야유를 보낸 사람들은 버크 장관에게 일요일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해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야유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일반 이적죄 등 세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 첫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찰이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며 통일교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총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3차 공판 기일이 진행되면서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통일교 교인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업자들에 대한 지상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해상 작전을 강화해왔습니다. 20건이 넘는 공습으로 총 9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0% 이상의 해상 마약 밀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to say the drugs coming in by sea are down 94%.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94% 감소했으며 나머지 6%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94%는 육로로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이며 미국을 마약으로 가득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고의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동부 지역의 홍수로 20명이 사망하고 최소 24명이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 최소 300명이 구조됐으며 산타크루즈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부터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날씨가 좋아져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존 분지에 평년보다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에서 BMW 자동차와 금전을 노리고 한인 일가족을 살해한 전직 태권도 관장에 호주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언 해리슨 판사는 판결에서 이번 범행을 두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고려가 전혀 없는 잔인하고 냉소적인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2월 시드니 노스파라마타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유 씨는 태권도장 안에서 학부모 조민경 씨와 7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피해 여성의 BMW 차량을 몰고 버크민스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해 남편 스티븐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세 건의 살인이 모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범행 동기는 BMW 차량과 가족의 돈을 손에 넣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과거 올림픽 출전 경력이나 유명 인사와의 친분, 고급 주택과 슈퍼카 소유 등을 꾸며내며 자신의 성공을 과장해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 씨는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호주의 슈퍼마켓과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주유소와 소매업체들의 생활필수품 결제 수단으로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500 미만의 대면 결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형 소매업체와 상표를 공유하지 않는 연 매출 $1,00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이번 의무화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차머스 장관은 사업체들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때 현금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호주인들이 원할 때 생활필수품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휘발유와 식료품 구매를 현금에 의존하는 호주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감독 롭 라이너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닉 라이더가 체포됐습니다. 32세의 닉 라이더는 $600만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로스앤젤레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78세의 롭 라이너 감독과 그의 아내 미셸은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더는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재활센터와 노숙 생활을 전전했으나 이후 재활에 성공해 아버지와 함께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롭 라이너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A Few Good Men,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와 같은 할리우드 명작들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78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29도. 멜번 덥고 건조하겠고 오전 11도, 낮 기온 37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퍼스 화창하겠고 19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18도에서 32도로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덥고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12도에서 낮 기온 35도. 호바트 맑겠고 11도에서 26도. 다윈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고궁은 내일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현장 취재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12월 6일에서 13일까지 평창 시드니 유소년 축구대회가 리드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에선 8개 클럽, 136명의 선수들이 시드니를 찾았는데요. 호주에 있는 유소년 축구클럽 8개 팀과 우정의 축구 대회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조직위원회와 유소년 축구 선수들, 감독들을 리드콤 콜맨 파크에서 만나봤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평창 시드니 유소년 축구대회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드니 리드콤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한왕기 전 평창 군수는 한국과 호주의 유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평창 시드니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치루어지는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 유소년들이 호주와 우리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그러한 미래의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미션 코리아 스쿨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철성 대표는 한국에서 8개 클럽 136명의 선수들이 시드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8개 클럽 13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총 8개 클럽이 쟁쟁한 경기를 한국팀과 호주팀 사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승부보다는 우리 유소년 간의 교류 그리고 화합 그리고 공동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안전한 대회로 검증받으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지난 6년 동안 개최된 대회가 올해는 시드니에서 열린 것으로 올해 대회에 참여한 호주 유소년 팀들은 평창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에 초대됩니다.
이 대회는 경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참가한 모든 호주팀은 2026년 내년 9월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초청하며 초청한 우리 이 유소년 호주 클럽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유소년 팀들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시드니 평창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홍보대사를 맡은 자네 토체스키는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월드컵에도 2회 출전했습니다. 토체스키 홍보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호주와 한국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role now is to ensure that you know the tournament gets exposure to all the NPL clubs here in Sydney.
이 대회는 시드니의 모든 NPL 클럽과 또 호주의 클럽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 간 축구 문화를 교류하고 또 양국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유소년들에게 국제 축구 경기의 경험을 제공하고 또 유소년들이 다양한 축구 환경과 문화, 경기 스타일, 가치관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미션 코리아 팀의 김철호 감독은 유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들이 이제 경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흐뭇해하고 그러는데 마침 또 이런 또 국제 대회가 또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거든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더군다나 또 이제 호주란 데로 와가지고 타인 애들하고도 또 경기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성적,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가늠할 수도 있고, 또 코치나 감독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호주 유소년 팀과 경기를 가진 김철호 감독은 호주 선수들이 덩치도 크고 실력도 훌륭했다며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기가 죽어 가지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덩치도 큰데다가 실력도 우리보다 얼뚱이 많아요. 잘해요. 그래서 감독인 저나 또 다른 감독들도 조금은 좀 당황했는데 그러나 이런 기회에 아이들에게도 또 이런 큰 상대가 있고 잘한 상대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줌을 인해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평창 MCS의 남시우 학생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더 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 골 때랑 그 슈팅을 막았을 때 기분이 좀 좋아요. 그 호주 애들이랑 경기 뛰니까 실력도 다르고 하니까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수준이 거의 중학생급이에요. 그 원투패스랑 그다음 말이랑 슈팅 차는 게 초등학생들이랑 다르고 진짜 완전 중학생 같아요. 패스 하는 거랑 그다음 드리블을 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 참여한 13세 이하 세인트 조지 시티 FC의 샤리프 쿰세스 감독은 한국 유소년 팀과의 경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ey have a really good youth development.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고 반대로 이곳에 온 한국 선수들 역시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13세 이하 세인트 조지 시티 FC의 루카스 주장은 한국 선수들과의 대결이 흥미진진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something I enjoy every day and I love to play. It's going to be
축구는 제가 매일 즐기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호주 선수들과 경기를 해왔는데요. 한국 팀과의 대결은 이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13세 이하 세인트 조지 FC의 스테판 선수도 한국 팀과의 경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eah, it's very fun and I think it's the best sport in the world. I like my team. They're really
축구는 정말 재밌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팀이 아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돼요. 한국 팀과의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시드니에서 처음 치러진 시드니 평창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유소년 축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창한 목표도 있지만 한국 선수들의 호주팀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션 코리아 스쿨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철성 대표는 2025년 대회에서 배출된 장학생이 호주 NPL 원리그에서 교육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2025년 저희 1회 대회 때 배출한 장학생이 드디어 호주 NPL 원리그에서 이제 노런 타이거, 시드니 유나이티드 58 이런 클럽에서 더 많은 기회를 호주 친구들과 배우도록 이제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한기 조직위원장은 축구를 통해서 유소년과 부모님 또 양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좀 전파가 되어서 이러한 교류가 자주 이뤘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 이런 청소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호주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주 법률 인사이트,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경일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인턴십을 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인턴을 하려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주 법률 인사이트,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법률 인사이트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칼라와 함께합니다.
호주 법률 인사이트입니다. 이 시간은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와 함께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호주 한인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온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한인변호사들과 실제로 많이 문의하는 사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 따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계시다면 예상찮은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호주 법률 인사이트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무급 인턴입니다.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인 법무법인 H&H의 홍경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홍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급 인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한인 사회에서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때 참 많은 경우가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무급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장기간 부당한 노동을 했던 것 등이었는데요. 실제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의 무료 법률 상담에서 이런 무급 인턴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과거에는 정말 많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여전히 무급 인턴을 가장한 불법 노동 착취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업무량이 명백히 근로에 해당되는데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급 인턴, 이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무급 인턴십이 허가되는 경우가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 페어워크 액트에 따르면 무급 인턴이 합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턴십이 정식 교육기관의 일환으로서 수행이 되거나 두 번째는 실제 근로가 아닌 관찰이나 학습 위주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용주가 인턴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업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인턴이 실제로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 고용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문직의 경우는 이 숙련된 기술을 갖기 위해서 실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 노동 업무의 경우에도 무급 인턴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얼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에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면서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무급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 몇 시간 이내의 단기간이고 관찰 목적 위주고 또 실제 근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홀서빙, 요리, 청소 등의 실제 직원처럼 일한 경우는 무조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관찰이나 학습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지나치게 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주일처럼 이렇게 길게 트라이얼 기간을 한 것 같아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본인이 어떤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거나 페어워크 옴부즈만의 공정근로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익명으로 신고 또는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청구 또는 소액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호주변호사협회 법률상담 서비스에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법 무급 인턴십을 제공한 고용주들, 아까 옴부즈만에 신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네, 페어워크 옴부즈만은 이런 고용주에게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미지급된 급여 및 손해배상 명령,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반복 고용 사례는 공개적인 경고 및 벌금 사례로 언론에 발표되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너무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무급 인턴을 제안받았을 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기회가 합법적인 기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래 사항들을 몇 가지 사항들을 자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의 업무가 단순 관찰인가 아니면 실제 근로인가. 두 번째는 근무 시간과 책임이 정규직과 유사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턴십이 교육기관과 연계된 공식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종료일과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어워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무급 인턴 체크리스트와 직접 문의가 가능한 채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호주에서 처음 취업을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중요하고요. 슈퍼애뉴에이션, 연금 지급 여부, 그리고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그리고 초과 근무,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 규정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고용계약서의 유무 및 내용 확인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계약서 서명하시기 전에 꼭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최저임금 준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호주와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이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은 매년 페어워크 커미션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모든 어워드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산업별 협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어워드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어워드를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그 레벨마다 또 다른 최저임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서요. 법률상담 서비스에 문의하시거나 페어워크에 연락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어워드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맞게 받고 있으신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각 직종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다르니까요. 꼭 한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주 법률 인사이트는 무급 인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좋은 경험인지 아니면 불법 착취인지 주의를 잘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네, 홍경일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칼라와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작가 이수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를 만나봅니다. 글자 없이도 비발디의 여름처럼 한 계절의 감각과 기억을 불러내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인 여름이 온다는 아이들의 물놀이 풍경과 연주의 장면을 교차시키며 종이책이 지닌 물성과 리듬 그리고 느리게 읽는 독서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유화정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 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여름은 언제 시작될까요?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맨발로 뛰어다니던 마당, 차가운 물을 뒤집어쓰며 웃음이 터지던 오후,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음악의 울림까지.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할 책은 그 모든 감각을 한 권에 담아낸 그림책,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영문 제목으로는 썸머입니다. 이 책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대신 색종이는 아이들의 얼굴이 되고 흩뿌려진 물감은 물방울이 되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림은 음악처럼 흐르고 독자는 이야기를 읽기보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에서 출발한 그림책입니다. 책은 마치 하나의 연주곡처럼 사막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골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장면과 열정적인 음악 연주회의 풍경이 교차하며 펼쳐집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 이수지, 그 이름은 2022년 한국 아동문학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작가로는 38년 만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상은 특정 작품이 아니라 작가가 평생 쌓아온 창작 세계 전체를 평가해 수여되는데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린, 모리스 샌닥, 앤서니 브라운 같은 거장들이 거쳐간 자리죠. 이 상의 수상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온다는 판매량이 200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급기야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을 가장 많이 구입한 독자층이 아이들이 아니라 3, 40대 성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읽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림책을 고른 어른들. 작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아이 이름을 적었는데요. 요즘은 어른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림책을 깊이 읽고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는 독자들도 많아졌고요. 이수지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책이라는 물건을 그대로 이야기로 끌어안는 방식입니다. 페이지를 읽는 재본서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되고 책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단순히 보는 책이 아니라 몸으로 넘기고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책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영국 런던에서 북아트를 공부한 작가의 이력은 이 독특한 작업 세계를 설명해 줍니다. 여름이 온다는 그 모든 실험과 감각이 집약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48쪽에 이르는 그림책으로는 비교적 긴 분량입니다. 이 안에는 색종이 콜라주, 연필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까지 다양한 재료가 한 권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죠. 시골의 자연 풍경, 아이들의 몸짓, 그리고 비발디 음악이 가진 생명력이 페이지마다 리듬처럼 살아 움직이며 생동감을 전합니다. 한 가지 덤도 있습니다. 책 날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실제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며 책을 넘기면 이 그림책은 하나의 작은 공연장이 되는 것이죠. 작가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이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신이 어른인지 아이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쩌면 이 책이 어른 독자들에게 더 깊이 닿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 계절을 온몸으로 맞이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내기 때문이지요. 여름이 온다.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면서 동시에 어른을 위한 계절의 기록입니다. 빠른 영상과 자극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진 시대에 종이책이 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호주는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올여름 특히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속도를 늦추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절을 듣는 독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디오책갈 비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켠 오늘도 작은 책갈피 하나 남겨드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유화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현장 취재를 통해 고국인 한국과 호주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 소식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를 통해 호주에서 인턴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린 이수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BTS의 매직샵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